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내가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을 좀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2부 때도 3부 때도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은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살짝 보시겠어요? 너무 깊게 말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쉽고 익숙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죠. 누군가의 대화 속에 그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저 요즘 우울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냉담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라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예전에 그렇게 우울감과 힘겨움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어색한 침묵과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그 청년의 그 성도의 그 사람의 표정들을 바라보니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아, 요새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팬데믹 이후로 다 힘들어.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공감 아닌 공감 같은 걸 들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침묵할 수도 없고 또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결코 공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기술과 매체들이 발달하고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공감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개개인은 고립되고 서로는 분절되고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분절, 나누어짐들이 점차 심화되다 보면 분노의 목소리는 높아지게 되고 각종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친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소외되고 외로워하며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부위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모습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을 특세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아름답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그 순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였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나야 나 내 자신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높이고 집에 가서 나 혼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성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영역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립의 시대 속에서 타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공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기도와 수고가 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해 주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큐티 본문인 느헤미야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의미를 발견하면서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이야기는 당시 5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까지도 없애고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독주 체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전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포로와 속국에 대한 관용 정책이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나라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페르시아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 위치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수산궁이라는 궁전이죠. 이 수산궁은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하여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인력들을 투입하여서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든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성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그곳이 고향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성장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무가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술관원은 단순히 이렇게 술의 맛을 비교하여서 왕이 가장 좋아하는 술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 정도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술에도 맛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서요. 어쨌든 커피를 타는 바리스타와 같이 커피를 아주 잘 타고 그 주인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역할에 그 사람이 술관원,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은 수많은 위협들을 목도하고 있었는데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마시는 음료나 술에 여러 가지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도왔던 사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배경 설명 끝났어요. 이 느헤미야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에게 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귀에 들려옵니다. 동족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그곳에서부터 이 느헤미야에게로까지 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생을 하고 있으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앞서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고통받고 고생당하며 수모를 당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그 눈물이 잠시 잠깐 흘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주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과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구역과 셀이 있듯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이 소그룹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청년의 순서가 되었을 때 이 청년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울먹이기 시작하였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앞에 있는 각티슈를 그 청년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눈물을 닦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마디 말을 꺼내고 나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소위 MBTI에서 T라는 사고형의 사람이라서요. 눈물을 많이 흘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날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흘리고 나니 각티슈가 다 소진될 정도로 우리는 그 청년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감이 끝나고 그 청년의 미래를 위하여, 앞길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이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는 저녁을 먹여야 하죠. 그리고 교제를 해야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회의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들의 눈물은 잠시 잠깐 그 공감이 정서적으로만 이루어질 때 잠시 잠깐 이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에서 TV를 보실 때 어떤 드라마를 보실 때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흠칫 흘리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눈물을 언제 흘렸나는 듯 또 맛있게 드시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이내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공감. 그저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공감은 저기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함께 품었기에 눈물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나를 위한 눈물은 종종 흘립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와 조금 동떨어지고 거리가 떨어지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너무 멀어요. 그냥 뭐 1, 2km, 이 제주도 한 바퀴가 아니라 천 몇백 키로가 떨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봤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평탄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황하게요. 그가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저 비참한 현실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기도로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진 현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현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사각지대, 아까 인도자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타내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상처나고 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전반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저 슬픈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제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너진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런 눈물이 그저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나아간 곳은 바로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눈물의 끝은 이러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눈물 끝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눈물의 끝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래요. 우리는 성경 속에 또 다른 권력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교육, 왕실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무술을 배우며 아주 잘 자랐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문득 자신의 동족들의, 자신의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고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먹을 날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모세이죠. 눈물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라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약하고 요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그가 고백했듯이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분, 주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이 무너진 것들을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막연하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습들, 또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냐,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 동일하게 저만 울림이 있지만 그 울림이 되는 이유는 그가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때의 내가 수요관원장으로 있는 그 목적, 그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거기 있는 이유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잠깐 할 건데요, 반주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요 생각을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뒤에 있는 문장에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이 제주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을 아픔과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제주로 지금 이 시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신 목적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잠시 잠깐의 슬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 끝에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 고통, 무너진 것들을 그저 잠시 잠깐의 눈물지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며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